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치된 입장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뒤 일본과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배쇼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영내 안보와 안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 낙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 13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29차례에 걸쳐 다양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악화시키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 기도에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 학자와 연계된 사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상공회의소 지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흐 귤렌과 연계된 모든 비즈니스를 완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귤렌의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터키를 겨냥한 총구에 탄환을 장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이래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물고 있는 귤렌을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귤렌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쿠데타를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선거운동이 지금보다 단합이 잘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언급은 최근 자신의 발언들로 인해 선거 캠프와 공화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재선출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라이언 의장에 대한 지지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가에서 어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런던 대학 인근의 러셀 스퀘어에서 19살 남성을 전기 충격기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흉기에 찔린 60세 여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숨졌고 나머지 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정신 상태가 이번 사건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런던시 당국이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무장경찰의 시내 순찰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날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수니파 테러 수감자 20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테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이란 관영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RIB 텔레비전은 오늘 모하마드 자바드 몬타제리 검찰총장을 인용해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살해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한편 쿠르드 지역에서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난 2일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반군단체 자마트 우르 아흐라르를 국제 테러 단체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자마트 우르 아흐라르는 지난해 12월 이후 파키스탄에 최소 5건의 대형 공격을 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부활절 동부도시 라호르의 공원에 폭탄 공격을 가해 70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에는 북서부 페샤와르 주재 미국 영사관 내 파키스탄 직원 2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마트 우르 아흐라르는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로 수니파 무장조직 ISIL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쟁과 분쟁, 정치, 종교, 사상적인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외국을 떠돌 수밖에 없는 난민들. 지금도 난민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유럽으로, 북미 대륙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나 테러의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민 수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또 어렵게 정착했더라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난민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한 독일에서는 최근 시리아 난민 출신 20대 여성이 와인 여왕에 선정돼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인은 포도주라고도 불리죠. 이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독일 모젤강 지역에 와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리노르타 바노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난민으로서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독일이 난민을 환영하는 국가라는 것을, 그리고 난민도 국가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작가 루시는 이렇게 말했죠.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그녀가 낸 첫 걸음 위로 수많은 발자국들이 길을 만들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35도, 신의주 25도에서 3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5도에서 33도, 함흥 22도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4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트로이 시반의 노래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라는 뜻인데요. For him 함께 감상해 보시죠. We are running so fast, we never look back. Whatever I lack, you make up. We make a really good team. No, not everyone sees. We got this crazy chemistry between us. Jump starting your car, cause the city's a bore. Buying e-cigarettes at the convenience store. Cliches on our own little tour. Can you see?
tell you to need a girl. I'm about to bring Emer back. If you lay my heart, I'd panic at the disco. And you'd rather watch a TV show. Then I'll squeeze your booty real hard like I'm needing dirt. Lisa boy, I'm speeding for ya. We can get married tonight if you really wanna be in a cheap suit like a sleazy lawyer. And if you break this little heart, it'll be an honor.
You don't have to say I love you to say I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영국 수도 런던 당국이 무장경찰 증원 배치를 발표한 어제 밤시간에 시내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나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신 이상자의 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테러 가능성도 아직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대사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양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 곳곳이 이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있었다고요?
예,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잇따른 테러 사건의 여파로 어제 영국 수도 런던 당국이 무장경찰 증원 배치를 발표했는데요. 당일 밤에 시내 한복판인 러셀 광장에서 19살 남자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미국인인 것으로 당국이 발표했고요. 부상자들도 역시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국적이 다양해서 관광객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런던 경찰은 범인의 정신건강이 큰 줄기로 잡혀있다고 초동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지만 테러 공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예전에 대형 테러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예, 이번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러셀 광장은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지난 2005년 7월에 아침 출근 시간에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맞은편에 대형 박물관이 있고 임페리얼 호텔 등이 근처에 있어서 평소 외국인 방문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또 런던 시내 지하철 주요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자, 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마침 그 런던 경찰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 경찰을 더 늘려서 배치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충격이 더 컸겠군요.
예, 런던 경찰은 이날 오전에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 경찰 병력과 무장 대응 차량 등을 시내 주요 지점에 증강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IL 추종자들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이웃 나라에서 테러 공격을 잇따라 벌인 데 반해 영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버나드 호건하우 런던 경찰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런던의 테러 위험 수위는 2년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런던 시내에서 테러가 일어날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ISIL은 얼마 전 인터넷에 미국 워싱턴 DC와 함께 영국 런던을 비롯한 서방 주요 도시들을 테러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ISIL이 영국과 프랑스 또 독일 등지에서 동시 테러를 계획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ISIL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인물과의 인터뷰를 최근 보도했는데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ISIL 행동대원이 된 해리 소포라는 사람은 이슬람 국가 수뇌부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대규모 공격을 원한다면서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일과 영국에서 조직원을 많이 모집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마지막 순간에 행동하기를 주저해서 테러를 저지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포는 현재 테러 관련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독일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옛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외교 창구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고요?
예,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어제 신임 러시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다시 말해서 사전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레망은 한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국가의 대사를 파견하기에 앞서서 주재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는 외교 절차를 말하는데요. 주재국이 이 아그레망을 거부하면 대사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에 따라서 러시아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부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또한 현재 러시아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공석인 상황이라서 양측의 외교 창구가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에 분리주의 반군을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당장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두 나라의 외교관계가 비정상적이었다면서 향후 대사 접수 거부보다 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옐레나 제르칼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러시아 대사가 양국 관계 구축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 하면서 신임 러시아 대사의 아그레망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앞서서 대사를 주고받는 일은 두 나라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신임 러시아 대사를 받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서 비롯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어떤 상황인지요?
최근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우크라이나 수출품에 대해서 전면 제재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경로가 막히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번 무역 제재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하는 육로 운송이 제한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한편 최근 그 우크라이나의 유명 언론인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평소 비판적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유명 언론인 파벨 시레메시 탄 차량이 지난달 21일 폭발해서 시레메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사건에 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 사건 배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상황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가 역시 이 문제 주목하고 있다죠?
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계속되는 현 상황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전 당사자인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감독할 수 있도록 휴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페트로 포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과 탄약이 매일 우크라이나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내전이 아니고 푸틴의 공격이라면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7억 명을 넘어섰다고요?
예,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오늘 공개된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말에 비해서 2132만 명이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7억 1천만 명을 기록한 건데요. 인구 대비 인터넷 보급률은 51.7%로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3.1%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라죠?
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은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동통신 사용자들입니다. 중국의 이동통신 인터넷 사용자가 6억 5,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 다시 말해서 지갑이나 현찰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용 인터넷 기기를 사용해서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산업이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휴대용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네.
자,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보죠?
예, 이번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정기적으로 이 모바일 결제 수단을 사용 중인 사람이 중국에서 약 4억 2,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이처럼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된 것은 미국 업체가 개발한 이동통신 결제 수단인 애플페이와 한국의 삼성페이가 얼마 전 중국에 들어가면서 신용카드 등 현찰 대체 수단이 사용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중국 사회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한국 업체가 개발한 이 모바일 결제 수단에 맞서서 알리페이와 위챗 월릿 등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상품들도 사용자 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인터넷 관련 사업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자,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세계가 중국의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미국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미국계 우버가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부문을 중국 최대 업체인 디디 추싱에 매각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모바일 기술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중국이 최첨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미국을 베낀다는 건 최근 수년 동안 사실이 아니었고 모바일에선 오히려 반대다. 미국이 중국을 베끼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그동안 뭐 미국이 가장 앞서 있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도 못지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라고요?
네, 첸 자오셩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장관은 4세대 초고속 무선통신 이른바 4G LTE망 사용자가 중국에서 지난 1분기 현재 5억 3천만 명을 기록했고 이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전체 4G 사용자들을 합한 수보다 많아진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4세대 이동통신, 4G 이동통신은 현재 상용화된 이동통신망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현재 중국 전역에 200만여 개의 4G 송수신 기지가 설치 운용되는 상태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4G 통신망을 보유한 국가라고 첸 장관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인터넷 산업 규모는 1조 1200 위안, 미화로 1710억 달러에 이르러서 각 분야를 통틀어 세계 최대 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관영 인민일보는 인터넷이 향후 중국 경제 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면서 중국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선거 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돼 있다는 건데요.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비폭력 마약 사범 214명에 대해서 감형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 또 미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달 착륙 로봇을 최초로 승인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를 부인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연설했는데요. 선거운동이 잘 돼가고 있다고면서 선거 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가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또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라이언 하원의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맥케인 의원에 대해서도 미국을 위해 싸우고 강한 미국 군대를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이라며 이 찬사를 보내는 등 이 트럼프 후보와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 측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자, 이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비하 발언과 이로 인한 논란에 대한 대응 방식에 환멸을 느낀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가 주변 참모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이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본부장마저 포기했을 정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앞서 매너포트 선대 본부장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이 퍼뜨린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 측이 퍼뜨린 얘기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점을 클린턴 후보 측과 또 언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let ISIS take this position. It was Hillary Clinton that she should get an award from them.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때문이란 건데요. ISIL로부터 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클린턴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위해서 이 4억 달러의 몸값을 제공했을지 모른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클린턴 후보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 후보가 인질 석방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 몸값을 주기로 했을 것이란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했죠.
맞습니다. 이 올해 초 이란에 건넨 4억 달러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라서 일부 채무를 상환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고 또 미군 통수권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Donald Trump is unqualified to be president and unfit to be commander.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미군과 전사자 가족들을 모욕했다면서 이런 점들을 볼 때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사업가인 트럼프 후보가 왜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많은 상품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있는데 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 민주당 대통령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긴다면서 이 민주당을 공격해왔는데 트럼프 후보 자신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클린턴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어제 또 이 폭스뉴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9% 대 39%로 이 트럼프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6%포인트 앞섰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선거 자금을 모으는 것도 모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금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한 가지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7월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이 모금한 액수가 약 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 그동안 선거 자금 모금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떨어졌었는데 이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아, 트럼프 후보 측이 모금한 돈은 대부분이 이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나왔는데요.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트럼프 후보가 주요 후원가로부터 기부를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감형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비폭력 마약 사범 214명의 형을 단축했습니다. 아, 미국 정부는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폭력 마약 사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대부분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인데요. 주로 코케인이나 흔히 이 필로폰이라고 많이 부르는 메탄페타민 등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뭐 일부 총기 관련 혐의로 이 수감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대부분이 폭력 사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요. 이번 감형 대상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67명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전해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대규모 감형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감형을 포함해서 562명 이상의 형을 단축했는데요. 앞서 9명의 대통령들이 취한 감형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셀리 예이츠 법무부 부장관은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하기 전에 더 많은 감형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규모 감형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나치게 엄격한 형사사법제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넘쳐난다면서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닐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 고문은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감형 대상이 된 수감자들은 모두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이라면서 의회에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침 오늘이 오바마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늘로 만 55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좋은 생일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발표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는 또 대통령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보통 지지율이 높으면 같은 당 소속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달 착륙 로봇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네, 미국의 신생 기업인 문 익스프레스가 어제 미 연방 항공국 FAA로부터 달 탐사선 로봇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 익스프레스는 내년에 여행 가방 크기의 로봇을 달로 보내서 2주간의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 승인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탐사 로봇, 탐사선을 보내는 것 자체는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이 정부 차원에서 보낸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기업이 지구 궤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 익스프레스는 민간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신생 기업인데요. 현재 달로 가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을 받은 로봇은 본격적으로 달 여행 시대를 여는 그 첫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달착용 로봇이 여행 가방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탐사선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과학실험 도구들과 함께 납골 등 일부 상업용 화물도 싣고 가게 되고요. 또 달착륙 로봇은 달 표면에서 2주간 머물면서 이 달 표면의 사진 그리고 영상을 또 지구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달 탐사 로봇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달로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그 달의 소유권이 미국에 있는 건 아닌데요. 국제법상의 문제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우주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민간 우주 사업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이 1967년에 발효된 국제연합의 우주 조약에 따르면 우주 공간과 천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누구도 이 상업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이 비정부 차원의 우주 비행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달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미 연방항공국은 이 우주 조약을 준수하는 선에서 문 익스프레스의 요청을 승인한다고 하는데요. 문 익스프레스의 창업자인 밥 리처드 최고 경영자는 연방항공국 FAA가 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달 탐사 로봇 계획을 제안해야 했다며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합의 끝에 문 익스프레스의 달 탐사 활동에 대해 이 나사가 조언은 하되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 익스프레스 외에도 민간 우주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이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죠. 이 스페이스X 역시 2018년에 화성에 민간 우주선을 보낸다는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소행성 채굴을 목적으로 해서 우주선을 보내거나 실험 연구소를 운영하고 또는 이 위성 사업을 위해 민간 우주 사업을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 사업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또 법적인 문제 외에 환경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인류의 민간 우주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이 지구의 미생물이 우주로 옮겨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주의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 우주 행성 고유의 환경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일고 있는 겁니다. 아, 문 익스프레스의 달 착륙 로봇도 이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흔적이나 이 다른 역사적인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Face Hill의 노래입니다. 숨을 쉬다라는 의미의 노래인데요. Breathe 함께 들어보시죠.
I can feel the magic floating in the air. Being with you gets me that way. I watch the sunlight dance across your face, and I've never been this swept away. All my thoughts just seem to settle on the breeze when I'm lying wrapped up in your arms. The whole world just fades away. The only thing I hear is the beating of your heart. And I can feel you breathe, it's watching over me. And suddenly I'm melting into you. There's nothing left to prove. I can feel you breathe.
is waking up as all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closer than I've ever felt before. And I know, and you know, there's no need for words right now.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식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0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남미 대륙 최초로 열리는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은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잡음을 일으켜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브라질 올림픽 대회를 둘러싼 우려들과 현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정서.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 가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바로 경찰과 소방관 같은 브라질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We're all very excited to get inside and just get on with the Olympic Games.
네, 리우 공항에 도착한 호주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우 공항에 내린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맞이하는 현수막에는 따뜻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브라질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A bump in the road on the way to Rio. A man tried to steal the Olympic torch.
올림픽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여론도 썩 좋지 않습니다. 성화 봉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남성이 봉송 주자에게 달려들어서 봉화를 뺏으려다 체포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7월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올림픽 대회가 브라질에 좋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경북.
지난 2011년에 취임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Eu recebi de milhões de brasileiros e de brasileiras.
Today I received from millions of Brazilians.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경제 성장을 이끈 전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후광 속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 예산을 전용하고 정부 적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중 장부를 사용한 혐의로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지난 5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u recebi de milhões de brasileiros e de brasileiras a missão
호세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도 해온 관행이라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요. 현재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지지파들과 반대파로 갈려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은 8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은 미셸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룰라 다시우바, 카르도주 등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개막식 불참 의사를 밝혀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남미 대륙 최초로 열리는 이번 리우 올림픽에 또 얼마나 많은 세계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위협.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역시 리우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브라질은 현재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나라입니다.
The Zika outbreak comes a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re poised to descend on Brazil later this year.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서 불참을 선언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이 모기의 활동이 적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브라질 시민들 가운데서는 외국 언론들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보건당국은 지난달 말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소두증을 앓는 신생아가 한 달 새 1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혀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치안 상황.
일부 사람들은 브라질 올림픽의 가장 큰 위협은 지카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불안한 치안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테러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올림픽 대회가 안전지대일 수만은 없는데요. 브라질 정부는 현재 1,000명으로 꾸려진 테러 감시팀을 꾸려서 올림픽 경기장 주변을 감시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사회안전인력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파업 시위를 벌여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우 공항에 걸린 현수막에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리우에 온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내용도 써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브라질 동남부의 구아나바라만 일대는 수영과 조정 경기 등 각종 올림픽 수상 경기가 열리게 될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올림픽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수질 오염과 악취가 심각합니다. 물 위에는 먹다 버린 쓰레기들, 죽은 물고기들이 여전히 떠다니고 심지어 사체가 발견된 일도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매일 뜰 채로 쓰레기를 건져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The water is still very dirty. At night, the water stinks. You can feel the bad smell.
현지 보건 당국자들은 사람이 구아나바라만 일대의 물과 접촉하면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웬만한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슈퍼 바이러스까지 발견돼서 현지 보건 당국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현재 오염물을 치우고 있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간 시설.
이번 리우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손님 맞이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일주일 전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지하철 확장 공사가 대표적인데요.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을 실어 나르게 될 지하철이 제대로 시험 운행도 못하고 가동될 형편입니다. 공사가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은 브라질의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난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의 도핑 파문으로 육상과 수영 등 일부 종목은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완전 금지되는 등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은 그 어느 역대 대회 때보다 어수선한 가운데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브라질 올림픽 대회를 둘러싼 우려와 현지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입니다. If you ever heard American English, you may have heard thi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What does this mean?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a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hear Steve was late to the birthday party and he forgot to bring a gift?
Yes, I did. He'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for everything.
I know.
Lauren은 Brian에게, Hey, did you hear Steve was late to the birthday party? 야, 혹시 너 스티브가 생일 잔치에 늦었다는 얘기 들었어? 라면서, And he forgot to bring a gift. 글쎄, 선물도 안 챙겼대 라고 하네요. 스티브가 아마 정신이 없어서 생일 잔치에도 늦고 생일 선물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자 브라이언은 Yes, I did. 그래, 나도 들었어. 라면서 He i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to everything. He i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to everything. 걔는 항상 느리고 체계적이지 못해 라고 하자 로라도 I know, 맞아 하면서 동의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did you hear Steve was late to the birthday party and he forgot to bring a gift?
Yes, I did. He'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for everything.
I know.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입니다. 이 표현은 무척 느리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체계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When people say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they mean you are too late, unprepared, or disorganized. 네, 오늘의 표현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에서 먼저 a day late이라고 하면 a day, 하루, late, 늦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a dollar short의 뜻은 A dollar, 1달러를 뜻하죠. 그리고 short, short는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a dollar short 하면 1달러가 부족한의 뜻이 되죠. 그래서 a day late와 a dollar short를 합치면 하루 늦고 돈도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해 정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이 표현은 가까운 사이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hear Steve was late to the birthday party and he forgot to bring a gift?
Yes, I did. He'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for everything.
I know.
오늘의 영어 표현,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행동이 느리고 모든 일에 준비를 잘 안 하는 사람. Today's phrase,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means that someone is too late unprepared or disorganized.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이글스가 부른 Take It to the Limit, 한계까지 가보자 이런 뜻의 노래인데요. 함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4년 8월 4일 오늘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벨기에 또한 침공하자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제1차 세계전쟁이 시작됩니다. 두 달 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한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시 세르비아가 위치한 발칸반도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노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 또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전쟁은 곧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1차 세계전쟁은 4년간 지속되며 약 900만 명의 사상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결국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1875년 8월 4일 오늘 한 인어 소녀가 인간 왕자를 사랑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된다는 내용의 동화 인어 공주를 포함해 다수의 동화를 창작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5년 덴마크 오덴세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렸을 적부터 연기에 관심을 보였고 14살 때는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집안이 가난했던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 연극 배우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후 안데르센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해야만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성냥팔이 소녀를 쓰는 등 자신의 삶을 반영한 글을 썼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 새끼와 엄지공주 등 총 160여 편의 동화를 지었고 이 동화들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안데르센은 현재까지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인본주의적 인간애가 넘치는 동화를 쓴 동화 작가의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